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의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문형배 대행의 야권 편향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 심리가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진압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요원하다며 최성목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취임 이틀째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인공지능 AI 인프라 조성에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AI와 오라클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연합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평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날 10%의 관세 부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온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재차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구인 혹은 방문 조사하겠다고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도 강제 구인에 실패하면 구치소 안에서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안에 윤 대통령 조사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어제와 그제 이틀간 조사를 거부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변론기일 후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을 때는 윤 대통령이 국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을 자청해 윤 대통령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에 최대한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조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연거푸 추진하는 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기는 시점을 놓고 검찰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지던 날 비화폰을 이용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 경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당시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58명 중 5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시위대 5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맞춰 공동주거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56명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기각한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 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판사 살인 등 흉악범죄를 암시하는 예고글을 작성한 3명을 검거하고 이를 포함한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3명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민주주의 복원이 시작됐다며 이어 특검으로 내란 진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시험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데도 문 대행은 심판을 기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대표가 실질적인 탄핵소추인이란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친분관계, 친구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 사건은 진행이 늦지만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만 매주 2회씩 변론 기일을 잡고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최근 법원 폭동 사태를 의식한 듯 경찰은 헌재 경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숙의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정에 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란 진압 없이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고 내란 진압을 위해선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정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의 가장 큰 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생 챙기기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행명령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국적특위는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해 육군 제2기갑 여단장 등 7명이며 국회는 이들에 대한 동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경찰 기동대는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며 집회와 시위는 인권,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법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틀째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의회 폭동자 사면 등 각종 행정조치를 두고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그리고 오픈AI의 CEO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인공지능 AI 인프라 조성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게이트란 연합체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자금을 보유한 이들 빅테크 선도 기업들이 스타게이트란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미국 경제와 이익의 극대화를 노린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미국 외교의 기준은 미국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번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무부의 모든 일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번영하게 합니까? 다만 만약 한 가지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를 추진한다며 두 당사자들이 뭔가를 양보해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즉시 집행에 들어가 의사당 폭동자들은 사면돼 구금시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시작돼 국경차르 톰 호머는 범죄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만약 단속할 때 발견만 된다면 역시 체포할 거라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로 바이든 정부 당시 시작된 정책을 뒤집는 것에 집중된 이 같은 속도전을 놓고 찬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사당 폭동자 사면은 사법체계를 조롱한 모독의 서막이라고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반이민 정책은 다양성을 해치고 결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만 한다면 4년 뒤 성공해서 집무실을 떠날 거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예고했던 관세 부과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얼마 있어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2기의 새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관련해 새로운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내에 미국이 중국과 인접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두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율, 관세, 생산지 효율화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이종민 팀장입니다.
또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우대 조치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전망과 관세 부과 이슈도 있어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발표할 행정명령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발표된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그 구체화될 조치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미국 행정부하고 협의하고 우리 산업계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편 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하면 우리 수출액이 65조 원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음과 매우 짙음을 오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그리고 광주와 전북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금요일부터 청정한 동풍이 밀려오면서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등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주저앉았던 소비 심리가 이달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달보다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달 12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한은은 이달 중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한은은 소비 심리가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조금 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내수 부진 우려가 고조되면서 물가 전망이 내림세를 보였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7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달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뜻입니다. 분야별로는 비제조업이 81.4로 93을 기록한 제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56.3, 도소매는 83.3, 전기, 가스, 수도가 84.2를 기록하는 등 비제조업 분야 7개 업종 모두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수출 전망은 전달 대비 7.3포인트 오르며 기준선인 100에 근접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배진교, 윤소아, 최혜선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화사한 꽃밭으로 이끌기 위해 두 팔을 걷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진교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소아, 최선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향후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특별 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 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가 사전 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창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어제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이 시작될 때 국내 공항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정원뉴스, 주식회사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양승은이었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5.7도입니다.